새벽 기도회 시간에 구약 말씀을 쭉 읽다가 또이 수요일 예배 시간에는 신약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되는데 그 잔영이 마음속에 잘 남아 있어서 쉽게 전환되기가 어려운데 생각을 이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다시 바꾸셔서 말씀을 잘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되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겨가고 그 가이사라에서 2년간 머물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기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박해당하고 이런저런 고초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당신이 믿고 확신하고 전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혔던 22장 말씀에서부터 26장 말씀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 중요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첫 번째 설교는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던 안토니오 성체라는 곳에 끌려 들어가면서 그 성체의 계단에 서서 자신을 잡아 죽이고자 아우성을 치던 유대 군중들에게 했던 설교인데 이 설교에서 바울은 왜 바리새인으로서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자기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입장이 바뀌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첫 번째 설교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유대인의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거기에 소환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자기 입장을 또 변명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다 부활신앙 때문이다라고 전하면서 부활신앙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이 모든 환난 시련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부활론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총독 벨릭스 앞에서 증언했던 자기 신앙 간증입니다.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웅변적으로 말했던 세 번째 설교에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앙과 양심으로 이 모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결백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결백을 힘써 입증해 보이는 그런 내용이 이세 번째 내용이어서 유대의 종교법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성전을 훼방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고 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반란을 선동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도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입증해 보이는 설교가 이 세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25장 지난 시간에 보았던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신임 총독 베스도가 그를 재판하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심문할 때 바울은 나는 유대인들이 참관 재판에서 공정한 판결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 상소를 제기해서 그 상소가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네 번째 그의 설교였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그립바 왕 부부와 베스도 총독이 많은 귀족들을 모아놓고 바울을 소환해서 바울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들을 다 정리해서 아주 명쾌하게 자기 입장을 설명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활신앙에 대해서 웅대하게 설명해 나가는 그런 힘찬 설교의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조금도 식지 않는 열정입니다. 사실 이분의 아그리빠 왕 부부와 베스도 총독과 또 많은 고관들 앞에서 이런 모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울로서는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총독을 통해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제기했고 상소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자기 입장을 변명하면 다 될 일이지 여기에서 이미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불려나가서 곤혹스러운 시간을 가지고 자기 입장을 변명하는 이런 일을 가져야 될 내용이 이유가 없죠. 이미 25장 13절 말씀 이하에서 또 22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 아그리빠 왕을 베스도 총독이 불러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좋으냐 하고 의견을 구했고 그러면 내가 직접 바울을 만나보고 설명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아그리빠 왕의 제안을 베스도 총독이 받아들이면서 이 모임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로서는 자기 이 모임에 불려나가서 이 곤혹스러운 시간을 가지면서 입장을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다 법률적으로는 상소에서 다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부부 앞에 서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조금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불쾌하다거나 왜 법률상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게 요구하느냐 하고 이 총독이나 관계자들에게 따지듯 질문하지 않고 참 다행스럽습니다. 난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감사했고 매우 자랑스럽고 또 다행하게 여기면서 자기 입장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형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원했고 그 사람 만나는 기회마다 자신이 왜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위해서 애썼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이런 그의 태도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고했습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의 내용 전체가 복음 전하는 자기 기회로 삼고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신앙을 간증해내고 고백해내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당한 신문 과정이고 가야 될 의무가 없는 곳이지만 기꺼이 나가서 이런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입장을 피력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의무나 규정에 매여서 일할 때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규정에 대해서만 충실히 하여도 그리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께 충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걸 내가 하게 되어 있다는 규정에 얽매여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무슨 생산성이 있겠고 열정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규정 하나 내게 없다 하더라도 내게 어떤 규칙적인 의무가 한 가지도 주어져 있지 않은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가하고 숨쉬는 것, 말하는 것 한마디까지라도 하나님께 기쁨되기 위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가끔 국가의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썩 그렇게 기분 좋게 이 의견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또 가져와서 새로운 일이 자기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하는 듯한 분위기를 늘 느끼면서 이런 의견 제시하는 모임을 왜 가져야 되는가라는 후회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이 내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귀찮게만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경청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모두에게 발전이 없죠. 의무에 묶여진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그 일만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나가면 미래지향의 삶이 불가능하고 어떤 공동체든지 성장과 발전과 창의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게 주어진 의무를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또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내 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바울처럼 새로운 일이 주어졌을 때 참 다행스럽다,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고 또 그 결과도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아그리빠 왕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마 두 분께서 우리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로 시작을 하죠. 우리 유대인에 관해서 매우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공감대가 있고 이해하는 바가 공통으로 있고 하는 이것을 기반해서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아그리빠 왕에게 부드럽게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아주 소통과 전도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심을 다해 기울이는 바울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기회라는 것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바울이 이때 아그리빠 왕을 만난 것이 그 생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로마로 그가 갔기 때문이고 이어서 로마에서 감옥 생활과 순교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다시는 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중심으로는 다시는 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내게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주어진 한 번의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전력을 기울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함께 그 배우의 그의 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많은 마음의 각성과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아그리빠 왕 부부 앞에서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마지막 설교하면서 했던 논란의 중심에서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8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을 왜 믿지 못합니까? 라는 겁니다. 어찌해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난다는 이 일을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 예수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외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온 지난날의 모든 삶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니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설명 전체를 보시면 세 가지 면에서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부활신앙은 자기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창작해낸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다시 사는 부활 신앙 그때부터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급조된 사상이거나 새로운 신종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이미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구약 성경의 건강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말하는 것은 예수 부활의 역사성이에요. 1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주님 만난 자기 모습을 소개합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었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말들이 많지만 진짜다 가짜다 말들을 많이 하지만 나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신앙이 체험적이고 직접 자신을 목격한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 있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자신을 경험했던 다메섹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부여했던 모든 내용들을 진술하면서 그때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영생 얻는 자가 되게 해주셨고 내게 사명을 주셔서 모든 민족을 오라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 전하는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늘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로 읽은 말씀 23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예수님 먼저 부활하셔서 구원의 주님이 되신 이 사실을 온 세상에 빛이 되는데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에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를 요약해 보면 부활신앙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데 이 부활신앙을 전한다는 그 앞에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십자가 신앙을 전제하는 거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좀 줄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그걸 더 줄이면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으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전하는 것의 핵심인데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세 가지로 증명해 나가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미 예언된 사실들, 십자가 죽었을 것도 다시 사실 것도 다 그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 둘째로 우리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고 목격자들이다. 많은 사도들이 있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십자가에 죽어주고 다시 사신 예수는 내가 만난 사람이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본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증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 주님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이 사실이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설교자로서 매우 탁월하다는 점은요. 설명하는 모든 이야기들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내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찾아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부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서 무슨 이론을 가지고 나온다든지 무슨 과학적인 증거의 근거에서 말씀 그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출발하는 것이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성경에 있다. 그때 성경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의 부활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다.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신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다. 아주 탁월한 능력은 구약 성경의 구절구절들을 분석해가고 해석해가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미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에서부터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계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 모임을 하면 그 자리에서 또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전도하는 기회를 늘 가졌는데, 그때는 이제 예를 이교 지역에 가게 되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학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해오지 않습니까? 성실히 답변을 하세요. 그분의 특징은 아주 성실히 답변하신다는 특징이 있었대요. 그리고 세상의 이론이나 논리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질문해온 항상 대답이 Bible says, 그렇게 대답하셨네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고 성경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이 텍스트로 증거, 근거로 항상 그렇게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설명에 나가는 전도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진 성경 말씀과 예수님 사건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 역사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응답되어진 이 성취되어진 사건으로 설명하면서 항상 그렇게 증거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증거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고 전도 많이 했고 기도 아주 환상 많이 보고 음성 많이 듣고 그런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이 아주 충분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에게 이루어졌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었고 생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남에게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신앙을 전가하는 것은 그리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삶을 다스려주시고 이끌어주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체험에 풍성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축이에요. 성경이라는 이 귀중한 축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경험이라는 자기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모습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면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내가 믿었더니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한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증거 과정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힘차게 증언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하게 될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여 나가는 자기 삶에 대한 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떤 의도인가 하면요. 당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유대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추어버린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악성들 하는 데서부터 어리석은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부활을 믿는다는 게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경비병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오늘날까지라고는 마태가 마태복음 기록할 때까지겠죠. AD 80년 90년 그 어간입니다. 그때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들을 감안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죠. 지금까지는 자기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사실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거짓 주장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이 시신을 훔쳐서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전하는 이런 무리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열정적인 반대자가 되었고 밖에 앞장선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부활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사실 전하는 열심 있는 전도자가 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다른 무슨 정치적인 입장에서 있었거나 또 유대교 입장에서 어떻게 되었거나 이런 세상적인 그런 업무나 술수나 이런 게 기반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기반되어 있지 않고 자기는 순전히 듣고 보고 확인하고 믿는 바를 전할 뿐이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자기 출신이 바리새파 출신이어서 열심히 있는 박해자가 되었고 10절 말씀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 실제로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앞장서서 박해하는 자가 되었고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돌변하게 된 것은 어떤 다른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아니고 순수하게 자신은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 부여 주시는 실질적인 주님과의 만남 사건이 이런 자기 변화의 계기가 되었음을 전하면서 내가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헌신된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배경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진실과 진리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의 열심으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사실을 힘주어 설명하고 간증해 줍니다. 우리는 이런 가지 않아도 될 자리에 불려나가서 그 기회마저도 기쁘고 다행스럽고 감사히 여기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주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과 순전함을 만나게 되고 모든 사람 앞에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웅변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기 신앙 체험을 통해서 간증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이익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그리끼지 않고 양심적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그의 생애가 우리 모두에게 따라가야 될 발자취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의 열정어린 헌신적인 전도 역사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 역사 만들어 나가는 일이 이런 헌신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 결심을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